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산 수입품의 추가 관세 부과 여부를 이달 말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중국의 신규 관세를 부과하는 시기를 G20 이후 2주 안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 최소한 3천억 달러치가 관세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올바른 시점에 시행하겠다고 아일랜드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계획이라며 G20 이후 어느 시점에 관세 부과 계획을 짜게 될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자고 덧붙였습니다. G20 정상회의는 오는 28일부터 이틀 동안 일본 오사카에서 열립니다. 이 기간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개별 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무역 통상 현안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세관 당국은 이달 1일부터 입항하는 2천억 달러 규모 중국산 물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해당 품목 세율을 10%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대응해서 중국도 600억 달러어치 미국산 제품에 최고 25% 보복 관세를 단행했습니다. 테레사메이 영국 총리가 오늘 집권 보수당 대표직을 사임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오늘 당 사무국에 서한을 보내 이 같은 내용을 공식 통보하고 당무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브렉시트 합의문 비준 실패 책임으로 지난달 24일 사임 의사를 밝힌 데 따른 절차입니다. 의원 내각제인 영국에서는 다수당 지도자가 총리를 맡기 때문에 여당 대표 사임은 곧 총리 사퇴를 의미합니다. 다만 메이 총리는 후임 보수당 대표를 선출하는 다음 달 말까지 총리직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차기에는 마이클 고브 환경장관과 제레미 헌트 외무장관 등 11명이 출마 의사를 밝힌 가운데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이 가장 앞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보수당 하원의원 313명 가운데 존슨 전 외무장관 지지그룹이 40명이고 고브 환경장관과 헌트 외무장관은 각각 30명을 확보했다고 영국신문 가디언은 보도했습니다. 멕시코 정부가 남부 과테말라 접경지역에 방위군 병력 6,000명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경 문제 고위급 협상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 중인 마르셀로 에브라드르 멕시코 외무장관은 어제 미국 정부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히고 향후 일정을 낙관적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멕시코의 이번 조치는 미국으로 향하는 불법 이주자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에브라드르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멕시코는 또 온드라스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 중미 국가 출신 이주자 행렬을 차단하기 위한 수용시설과 검문소 등을 확충하는 방안을 미국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등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에브라드르 외무장관이 이끄는 멕시코 대표단과 중남미 출신 불법 이주자 문제를 협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멕시코 정부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오는 10일부터 멕시코산 전 제품에 5% 수입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당국은 이 세율을 매월 인상해서 10월에는 25%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러시아 함정이 태평양에서 미 해군 함정에 충돌 위기를 빚었다고 미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미 7함대 대변인 클레이 도스 중령은 러시아 구축함이 안전하지 못한 기동으로 미 해군 미사일 순영함 텐슬러스빌함에 50피트에서 154피트 앞까지 접근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도스 중령은 당시 러시아 측의 행위 때문에 미군 병력과 장비가 위험에 처했다고 지적하고 최대한의 회피 기동을 통해 충돌을 모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태평양 중부 해상 필리핀 해 근처에서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일 미군 기지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일본 정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일본 도쿄 고등재판소는 어제 요코다 미 공군기지 공해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7억 6,800만 엔, 미화로 약 707만 5천 달러를 피해 주민들에게 배상하라고 일본 정부에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미군 항공기 외에 일본 자위대기가 함께 활동하며 지속적으로 나오는 저주파음이 신체에 영향을 주고 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일상생활 방해와 심리적 피해에 대한 책임도 일본 정부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들으셨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문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위반한 나라가 56개 나라에 이른다고 워싱턴의 민간 단체가 밝혔습니다. 중국이 지난 3월과 4월 두 달간 약 3천 톤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했다고 유엔 안보리에 보고했습니다. 북한 영변 핵시설에서 우라늄 농축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가 밝혔습니다. 북한 지역 내일은 차차 흐려져 오후에 평안북도부터 비가 시작됩니다. 밤에는 다른 지역에도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일요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10에서 40mm 정도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5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8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3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를 위반한 나라가 56개 나라에 이른다고 워싱턴의 민간단체가 밝혔습니다. 이 중 15개 나라는 군사 부문에서 위반 행위가 적발됐는데 대부분 적절한 수출 통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 지난 3월 연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56개 나라가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인 31개 나라는 적어도 두 차례 이상 결의를 위반했다고 과학국제안보연구소는 지적했습니다. 과학국제안보연구소는 군사와 사업, 금융, 북한의 조달, 수출, 운송 등 총 5개 부문으로 구분해 각 나라들의 위반 항목을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시리아와 이란, 리비아, 미얀마 등 15개 나라는 군사 부문에서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고 중국과 캄보디아, 러시아, 베트남 등 28개 나라는 사업, 금융 부문에서 위반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벨리즈와 온두라스 등 16개 나라는 북한의 조달 부문에서 볼리비아와 세르비아, 태국 등 13개 나라는 수입 부문에서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습니다. 운송 부문에서도 시에라리온과 토고 등 14개 나라가 결의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중국과 홍콩, 러시아는 군사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과학국제안보연구소는 군사부문 위반에서 위반 행위가 드러난 15개 나라 가운데 상당수가 적절한 수출 통제 규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6개 나라는 수출 통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4개 나라는 관련 규정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유엔 회원국들이 계속해서 의심스러운 활동을 유엔에 보고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결의를 위반한 나라의 숫자가 늘어난 것을 미국의 최대 압박 캠페인이 작동하지 않는 신호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전문가 패널의 올해 연례 보고서에는 이들 56개 나라들의 대북결의 위반과 관련한 의혹들이 상세히 명시돼 있습니다. 특히 이란과 시리아가 북한의 무기 판매와 관련해 수익성이 좋은 시장이라며 제재 대상 기관이자 한때 북한의 해외 무기 거래 통로로 알려졌던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가 여전히 이들 나라들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시리아의 경우 북한의 무기 전문가들이 상주했다는 사실을 명시하면서 이들의 실명과 여권 정보 등을 공개했습니다. 이 밖에 보고서는 베트남 인근 통킹만에서 파나마와 토고, 코모로스 등의 깃발을 단 선박들이 북한 남포에서 실린 석탄을 공해상에서 옮겨 싣는 장면이 담긴 위성 사진을 소개하면서 다양한 나라들이 대북 결의를 위반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중국이 지난 3월과 4월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 양을 유엔 안보리에 보고했습니다. 전달에 비해서 공급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이 지난 3월과 4월 두 달간 약 3천 톤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6일 중국이 3월과 4월 각각 1,194톤과 1,829톤의 정제유를 북한에 반입했다고 보고했다며 이를 자체 웹사이트에 게시했습니다. 안보리는 2017년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1년 동안 북한에 공급할 수 있는 정제유 상한선을 50만 배럴, 톤으로 환산할 경우 약 6만에서 6만 5천 톤으로 정하고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에 반입한 정제유 량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중국의 이번 보고는 지난 1월과 2월 각각 478톤과 691톤의 반입량과 비교할 때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4월에 1829톤은 지난해 보고 의무가 생긴 이후 다섯 번째로 많은 양입니다. 다만 최근 정제유 반입량을 크게 늘린 러시아에 비해선 여전히 작은 규모입니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 1월과 2월에 각각 5,976톤과 4,382톤을 북한에 반입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런 수치는 역대 가장 많은 양을 기록했던 지난해 12월에 6,983톤 이후 3개월 연속 예년에 비해 반입량을 늘린 것입니다. 러시아는 3월과 4월 반입량은 아직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이번 보고로 1월에서 4월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정제유 반입량은 14,552톤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년 상한선의 약 22에서 24% 수준입니다. 대북제재위원회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해 총 48,441톤을 북한에 반입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전체 허용치의 74에서 80%로 안보리 가정한 연간 상한선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공식 보고된 정제유만을 근거로 한 것으로 실제 북한에 반입된 양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미국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북한이 공해상에서 제3국 선박으로부터 유류를 전달받는 모습이 수차례 포착됐지만 이런 방식으로 확보한 유류는 이번 공식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BOA 뉴스 함자입니다.
북한 영변 핵시설에서 우라늄 농축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가 밝혔습니다. 특히 액화질소 운반용 트레일러로 보이는 물체에 주목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전문 매체인 38로스는 영변 핵시설에서 우라늄 농축 활동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서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매체는 상업용 위성사진 분석 결과를 토대로 5일 공개한 자료에서 영변 우라늄 농축단지에서 차량과 장비, 사람이 오가는 활동이 계속해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단지 서쪽에 흰색 트레일러 차량 추적 물체가 등장한 점을 주목했습니다. 우라늄 농축에 사용되는 액화질소 운반용 트레일러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트레일러로 보이는 이 물체는 지난 2월 16일 또는 17일 단지 서쪽 끝 근처에 나타났다가 3월 27일 오전 이후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트레일러 근처에 있던 트럭도 3월 28일 사라졌는데 이후 기체 원심 분리기 시설 옆에서 약 20피트 길이의 원통 또는 선정용 컨테이너가 위성사진에 포착됐습니다. 또 5월 9일 비슷한 트레일러로 보이는 물체가 같은 자리에 등장했지만 5월 28일 이후로는 위성사진에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38로스는 트레일러로 보이는 이 물체의 모습과 기체 원심 분리기 옆에 있는 원통 또는 선정용 컨테이너의 모양으로 봤을 때 문제의 물체는 액화질소 탱커 트레일러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위성사진만으로는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액화질소는 우라늄 농축 과정에서 냉각장치인 콜드트랩 가동에 필요한 물질입니다. 38로스는 이 물체가 액화질소 탱커 트레일러가 맞다면 트레일러 저장 탱크에 액화질소를 다시 주입하기 위해 전기적으로 차량을 세웠다는 뜻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영변 핵시설에서 농축 우라늄이 계속 생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새로운 단서라고 38로스는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싱가포르 회담이 열린 지 다음 주로 1년을 맞습니다. 하지만 양국은 현재 비핵화와 관한 상대방의 입장 변화만을 요구하면서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북한은 미국 1차 정상회담 1주년을 앞둔 지난 4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비핵화 협상에 관한 미국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지금의 셈법을 바꾸고 하루빨리 우리의 요구에 화답해 나온 것이 좋을 것이다. 우리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그러면서 현재 미북 협상이 교착 상태에 처한 것은 미국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왜트남의 하노이에서 진행된 제2차 조미순의 회담에서 미국은 선핵포기 주장을 고집하여 천재 1호의 기회를 놓치는 최대 실책을 범하였으며
북한은 최근 들어 외무성 대변인 담화와 관영 매체와의 문답 형식 논평을 통해 지속적으로 미국의 입장 변화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들은 미북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1주년을 앞두고 계속되는 북한의 이런 요구에 대해 미국은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지난 4일자 워싱턴 타임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핵무기 폐기를 약속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약속 이행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북한이 제재 완화를 원한다면 핵무기를 폐기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은 미북 대화가 시작된 이래 줄곧 명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과 다시 마주앉아 진지한 대화를 할 기회를 갖게 되길 바란다는 말로 대화의 문이 열려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5일 김정은 위원장과의 3차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거듭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협상을 하고 싶어 하고 자신도 김 위원장과 협상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적절한 시점에 만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I look forward to seeing him at the appropriate time.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말까지로 시한을 정하며 미국의 입장 변화를 재촉하는 김정은 위원장과는 달리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서로 상대방의 양보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정적인 계기가 없는 한 협상 재개를 위한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을 미국의 매우 심각한 위협으로 여기는 미국인이 1년 사이에 크게 줄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지지하는 미국인 비율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인 3명 중 1명은 북한을 미국의 매우 심각한 위협으로 평가했습니다. 미 CNN 방송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SSRS와 함께 지난달 28일부터 31일 사이 미국인 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4%가 북한이 미국의 매우 심각한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5월 조사 때의 47%와 비교할 때 약 13%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북한을 심각한 위협으로 보는 미국인이 줄어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응답자의 36%는 북한을 중간 수준의 심각한 위협이라고 밝혀 미국인의 70%가 여전히 북한을 심각한 위협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을 중간 수준의 심각한 위협이라고 답한 비율은 전년도 같은 기간의 33%보다 소폭 오른 수치입니다. 그 밖에 러시아가 매우 심각한 위협이라고 답한 미국인은 북한과 같은 수준인 34%였고 중국은 25%였습니다. 러시아의 경우 중간 수준의 심각한 위협이라고 답한 비율이 북한보다 낮은 25%로 집계돼 북한은 여전히 미국인이 가장 많은 위협을 느끼는 나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잘 처리하고 있다고 답한 미국인은 41%였습니다. 이는 48%가 잘하고 있다고 답한 지난해 6월 조사보다 약 7%포인트 떨어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잘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45%로 지난해 40%에 비해 하락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지난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 폭발력이 기존 추정치를 크게 웃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선 5차례 핵실험에 비해서 폭발력이 12배 넘게 증가했다는 분석입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캘리포니아 주립 산타크루즈 대학의 손 레이 박사 연구진은 북한 6차 핵실험의 위력이 미 정보당국이 분석한 140킬로톤보다 80%가량 더 큰 250킬로톤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레이 박사와 연구진은 2017년 9월 3일 북한 6차 핵실험 당시 감지된 지진파와 음파 자료를 모아 430에서 710m 깊이 땅속에서 다양한 암석 기반을 통과하는 모델을 돌려본 결과 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은 미국 지질조사국 기준 규모 6.3의 인공지진을 유발했는데 이때 발생한 P파와 S파 기록을 세계 여러 지점에서 수집하고 비교 파동 균등화 기법을 동원해 기존 자료보다 정확한 규모를 측정했다는 분석입니다. 연구진은 최근 미국 과학학술지 지구물리학연구저널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처음 5번의 핵실험이 진행된 10년 동안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던 북한의 핵 역량이 마지막 6번째 실험에서 비약적인 증가세를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레이 박사는 북한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핵실험 규모를 1킬로톤에서 20킬로톤까지 꾸준히 증가시켰다며 이후 불과 1년 만에 250킬로톤으로 대폭 증가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의 증폭은 핵 분열탄이나 수소폭탄으로 알려진 열핵폭탄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존의 원자폭탄은 원자핵 분열로 방출되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원리지만 수소폭탄은 수소핵 융합 반응을 이용한 원리로 위력이 대폭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250킬로톤의 위력은 1945년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16배에 이릅니다. 워싱턴 DC에서 터질 경우 중심부의 모든 주거 건물을 파괴할 수 있는 위력입니다. 미 지구물리학협회의 의뢰로 연구 결과를 분석한 스티븐 기본 노르웨이 지진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가 6건의 북한 핵실험 규모를 가장 정확하게 측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기본 연구위원은 특히 2017년의 비약적 발전은 북한이 매우 정교한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6차 핵실험의 결과를 봤을 때 북한 핵은 매우 파괴적이며 무서운 무기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2014년 소니 영화사 해킹 공격에 정보 확산으로 대응했어야 한다고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이 밝혔습니다. 한국이 과거 북한의 도발에 확성기 방송으로 대응했던 것처럼 미국도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은 정권의 현실을 알리는 방안을 택했어야 했다는 주장입니다. 김카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의회 민주당 소속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전투 분야에서 가장 비대칭적인 분야는 사이버 영역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프 위원장은 최근 미 외교협회가 주최한 미국이 직면한 안보 문제를 주제로 한 대담에서 2014년 북한이 자신의 지역구인 할리우드의 소니 영화사를 해킹했던 사례를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It's probably the most asymmetric of all battlefields. And I remember during the Obama administration when the North Koreans attacked Sony.
시프 위원장은 북한이 미국의 영화가 마음에 들지 않아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면 또 다른 어떤 수단으로 미국을 공격하려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오바마 행정부의 소니 영화사 해킹에 강하게 대응하고 억지 방안을 세울 것을 촉구했었다고 말했습니다.
Let's respond with information. And I think that would cause Kim to have to think, do I want to go through this again? Hack into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미국이 정보 확산으로 대응했다면 김정은이 다음에 또다시 미국 기업을 공격할 경우 감수해야 할 위험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시프 위원장은 한국의 예를 들었습니다.
The South Koreans, when they're attacked even with artillery by the North, don't always respond with artillery. They often respond with information.
They turn 과거 사례를 보면 한국은 북한의 포격에 대포로 대응하기보다는 주로 정보 유입으로 맞섰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확성기 방송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독재 정권의 현실과 핵 프로그램을 위해 주민들을 굶기고 있는 북한의 현실에 대해 알렸다고 시프 위원장은 설명했습니다. 시프 위원장은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소니 해킹 사건에 강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며 그 결과 이를 지켜본 러시아는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위험성이 적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외교를 활발히 했지만 인권 상황은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영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국민의 자유를 철저하게 통제하고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외교부가 6일 2018 인권 민주주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영국은 매년 발표하는 이 보고서에서 북한을 인권 상황이 여전히 심각한 30개 우선 대상국으로 지목하고 지난해 여러 외교 활동에도 불구하고 인권 상황에 가시적 변화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표현과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정보와 사회생활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언론들은 국내에서 벌어지는 실제 상황을 전할 자유가 없고 정권의 이념과 선전을 부정하는 보도도 할 수 없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미리암 시어먼 제네바 주재 영국 대표부 차석 대사는 지난달 북한에 관한 유엔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 검토 UPR에서 이런 북한의 언론 자유와 감시 검열의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했었습니다.
Moreover, citizens are not allowed access to independent media or information sources, ending all surveillance and censorship of individuals, organizations, media and communications.
시어먼 차석 대사는 북한 주민들은 독립적인 매체나 정보 자료에 접근할 수 없다며 북한 정부가 개인과 단체, 언론, 소통에 대한 모든 감시와 검열을 종식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모든 사람이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고 이 권리를 간섭받지 않고 자기 의견을 갖는 자유, 모든 매체를 통해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찾아 받아들이고 또 전파할 자유를 갖는다는 유엔 세계인권선언 19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러미 헌트 영국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언론 자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오는 7월 캐나다와 함께 런던에서 국제언론자유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의 국가가치인 인권을 보호하고 지키는 건 추가적인 선택사안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일부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외교부 보고서는 또 북한 주민 10명 중 1명이 현대판 노예 피해자라는 호주 민간보고서를 인용해 북한 주민들은 최소한의 임금 혹은 아예 임금을 받지 못한 채 긴 시간을 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학생과 어린이들도 주기적으로 모내기와 나무 심기 혹은 지역 활동에 동원된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7월 영국 국제개발처를 통해 북한 어린이 보호와 교육 캠페인을 위해서 유니세프 방콕 지역 사무소에 7만 달러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지난 2017년 평양을 방문해 제시한 권고안 이행은 지난해에도 진전이 거의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지난해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 진전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은 불행하게도 이산가족 상봉을 계속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이산가족의 복지를 사소하게 간주해 불과 몇 시간만 상봉케 하고 고령화되는 가족은 서로 다시 만날 기약조차 없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하지만 북한이 지난해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영국 정부가 촉구한 12년제 남녀평등교육 공동선언결의에 서명한 것은 긍정적 진전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지난해 평양주재 영국 대사와 외교관들이 북한 당국자들과의 회의에서 또 영국 외교부 관리들과 런던의 북한 대사관 관계자 회동에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계속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정부는 모든 기회를 활용해 올해에도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북한 정권에 유엔 인권 담당자들과 협력할 것을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2005년부터 북한을 오가며 한반도를 취재해온 워싱턴포스트의 애나 파이필드 베이징 지국장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주목할 만한 변화로 평양에 화려해진 외관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외신 기자들의 현지 취재 환경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VOA는 북한을 오랫동안 다뤄온 서방 기자들로부터 취재 경험과 현지 사정을 듣는 인터뷰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워싱턴포스트의 애나 파이필드 베이징 지국장을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을 10번 넘게 방문하며 현지 상황을 집중 취재하셨는데요.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의 어떤 변화가 가장 눈에 띕니까?
I mean, in some ways, it stayed exactly the same. As a journalist, it's still just as difficult as it always was to get information about the country.
기자들에게 있어 북한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은 늘 그랬듯이 여전히 어렵죠.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김정은 정권이 외부에 보여주기 원하는 진열장 같은 도시인 평양은 매우 많이 변했습니다. 고층 건물들이 많아졌고 볼링장, 커피숍이 생겼습니다. 또 평양의 일부 지역은 좀 더 여유로운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정권을 지지하는 특권층의 삶이 나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김정은은 전략적으로 지지층의 삶을 개선하려 했고 특히 자신의 나이 또래인 밀레니얼 세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쓰신 기사에서는 평양을 미국 맨해튼에 빗대서 평해튼이라는 신조어를 소개해 주목을 끌었는데요. 왜 국제사회가 이 단어에 반응했을까요?
I can't take the credit for that word. I did not coin it. I just reprinted it. It's called Pyeonghaetun by
제가 공을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만든 단어가 아니고 신문에 소개했을 뿐이니까요. 평양에 사는 외교관들과 서방인들이 평해튼이라고 이미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단어가 주목을 끈 이유는 지난 5년여 기간 동안 북한의 수도에 일어난 일을 깔끔하게 한 단어로 압축했기 때문입니다. 평양은 화려해졌고 고층 건물들이 들어섰으며 평양 주민들은 돈을 쉽게 빨리 벌고 돈 많은 자본가의 삶을 누리고 있죠. 물론 맨하튼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긴 하지만요. 한 번은 제가 대동강 남쪽에 서서 북쪽의 고층 건물들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제 감시원이 제게 두바이 같죠?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두바이를 가봤냐고 물었는데요. 그 감시원은 중국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평양을 두바이에 견줄 수 있는 도시로 발전시키려는 그런 포부가 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었죠.
파이필드 지국장님은 또 2016년에 사상 최초로 북한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페이스북 생방송을 했습니다. 외신의 취재를 엄격히 통제하는 북한 당국에 항의하는 행동이었습니까?
No, it wasn't a protest. But having said that, the North Koreans were very puzzled and did not realize what I was doing. So
항의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 생방송을 할 당시 북한 당국자들은 제가 뭘 하는지 몰라서 어리둥절했었죠. 북한이 제 7차 노동당 대회에 외신 기자들을 대거 초대했던 2016년에는 페이스북 라이브가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저는 그 해에 북한의 제 전화기와 심카드를 처음으로 가지고 갔죠. 과연 생방송이 되는지 시험적으로 시도했는데 3G 신호가 충분히 강력한 장소는 몇 군데 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37층에 있던 제 호텔 방이었고요. 저는 그곳에서 제 눈에 보이는 북한을 비춰주면서 설명했습니다. 생방송 채팅장에는 너무 위험하다. 살아서 나올 수 있겠나. 이런 의견이 올라왔는데요. 저는 북한 정부가 허락한 장소만 시청자에게 전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북한 외교관들은 뒤늦게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고 얘기했죠. 그냥 제가 저를 영상으로 찍는 줄 알았나 봐요.
2016년 제7차 당대회를 취재하러 평양을 방문한 서방 기자들은 북한의 통제를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지난해에도 북한은 소수 외국 기자들을 초대해 풍계리 핵실험장 해체 현장을 공개했지만 역시 방사능 측정기구를 압수하는 등 엄격하게 통제했죠. 반면 미국 CNN 방송이 북한 내 미국인 억류자들이나 고위 당국자들을 여러 차례 단독 인터뷰한 점도 눈에 띕니다. 김정은 정권이 서방 언론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They have maybe gotten a little more tactical in the way they engage with the media and the way they try to spin things.
북한은 언론과 관계를 맺고 상황을 유리하게 포장하는 데 있어 좀 더 전술적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우 미미한 변화죠. 북한이 갑자기 지혜로워지진 않았습니다. 북한이 언론에 좋은 기사를 내길 원한다면 공장이나 병원에 기자 130명을 한꺼번에 데려가는 것이 방법은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누구도 쓸만한 기사를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좀 더 슬기로웠다면 제대로 된 기사를 작성할 수 있도록 소규모 견학들을 기획했겠죠.
파이필드 지국장이 집필한 김정은 위원장 평전 마지막 계승자가 최근 출간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다룬 다른 책들과 어떻게 차별화됩니까?
I think there's no book in English about Kim Jong-un so far. I mean, there have been books in Korean and in Japanese. And
지금까지는 한국어와 일본어로만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책이 출간됐고 영어로는 처음입니다. 제 책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우리가 아는 모든 정보를 취합해 어떻게 그가 지금의 인물이 됐는지를 포괄적이고 호소력 있는 방법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자신의 임무에 매우 전술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군 경험이 없는 20대 지도자에게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 북한 군부를 달래기 위해서 또 미국을 물리치기 위해 핵 개발에 나선 거죠.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병진 정책의 두 번째 단계에 착수했는데요. 경제를 성장시키고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겁니다. 주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죠.
2016년에 김정은 위원장의 이모인 고영숙 씨와 이모부 리강 씨를 단독 인터뷰하셨습니다. 어떤 점이 인상 깊으셨나요?
They talked to me because at that time the uncle in particular, Ri Gang, he was trying to get back into North Korea's good.
당시 김정은 위원장의 이모부 리강 씨는 북한에 잘 보이려는 목적으로 저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평양을 다시 방문하고 싶어 했죠. 리강 씨는 자신이 북한을 잘 알고 미국에도 20년이나 거주했기 때문에 두 나라 간 가교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모인 고영숙 씨는 남편이 북한에 돌아가길 원치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돌아가지 못했죠. 인터뷰 당시 인상 깊었던 점은 이들이 김정은 위원장을 평범한 아이로 묘사하기 위해 매우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생일 파티를 열고 친구들을 집에 초대했고 농구를 좋아했고 숙제를 싫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얘기에 비춰보면 김정은은 물론 응석받이였지만 꽤 평범했고 정신병자가 아니었습니다. 새끼 고양이를 학대하는 등의 얘기는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때 김정은을 미치광이라고 불렀지만 김 위원장이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어떠한 징후도 없었습니다.
워싱턴포스트의 서울 특파원으로 또 파이낸셜 타임즈의 워싱턴 특파원으로 북한을 취재하셨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수도에서 바라보는 북한은 얼마나 다른가요?
Yes, of course, there's a lot of difference. I think in South Korea, there is a
매우 다릅니다. 한국은 북한을 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언어와 역사를 공유하고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에서 북한 문제는 매우 정치적입니다. 보수와 진보 중 누가 정권을 잡았는지에 따라서 대북 정책은 극과 극을 달리죠. 심지어 북한에 대한 정보 사안도 정권의 영향을 받습니다. 미국은 반면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을 훨씬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또 북한의 의도에 대한 이해와 접근법이 피상적입니다.
북한 문제를 오래 다루셨는데 취재 대상으로부터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워낙 독특한 국가이지 않습니까?
Yeah, and sometimes it's really hard to stay detached, like when you're talking to
그렇습니다. 특히 북한을 탈출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무심히 듣기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수백 명의 탈북민들을 인터뷰했고 그들의 끔찍한 얘기를 듣는 것이 전혀 쉬워지지가 않습니다. 강제 수용소 출신이 아니라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경험은 너무나 끔찍합니다. 또 제 자신이 어머니로서 아이들을 북한과 중국에 두고 떠나는 어머니들의 얘기가 가장 제게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저는 기자로서 약간의 거리를 두려고 항상 노력은 하지만 저도 인간이기에 취재한 내용들의 감정을 가지게 되고 오히려 이러한 감정들이 기사에 투영됐을 때 독자들의 이해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지금까지 10차례 넘게 북한을 방문하며 현지 상황을 근접 취재해온 파이필드 워싱턴포스트 베이징 지국장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중남미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과 멕시코 협상에서 일부 진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멕시코 측에 좀 더 적극적인 조처가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유조선 공격 사건은 국가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유엔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 하원이 의회가 발부한 소환장 집행을 강제하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선보였습니다. 민주당은 소환장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의회 모독죄를 적용하는 대신 소송을 내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네. 자, 지금 워싱턴에서 무역과 이민자 문제에 관한 미국과 멕시코 간의 고위급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세계는 지금 첫 소식으로 보죠. 자, 지난달 말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산 제품 전부에 5% 관세 부과하겠다 이렇게 밝힌 데 따른 거죠, 이번 협상이.
네. 이번 협상이 다소 진전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5일 백악관 회담에 참석했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멕시코와의 협상이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하지만 멕시코가 중남미계 이민자들을 막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6일 멕시코가 할 수 있는 조처가 있고 미국 측에서 몇 가지 제안을 했다고 말했는데요. 멕시코 측에서 고무적인 움직임이 있었다면서 이를 평가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내리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뭐 멕시코 쪽에서 좀 긍정적인 움직임이 있었다고 했는데 어떤 조처인가요?
네, 멕시코가 남부 과테말라와의 국경 지역에 방위군 병력 6천 명을 배치했습니다. 네.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외무장관이 6일 밝힌 내용인데요. 멕시코는 또 미국으로 향하는 중미 출신 불법 이민자들을 막기 위해서 수용시설과 검문소 등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멕시코와 미국이 중남미 지역의 망명 규정을 정비할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망명 규정을 어떻게 정비를 한다는 거죠?
네, 이 안전한 3국, 제3국이라고 하는 방안인데요. 네. 이민자들이 출신국을 떠나서 제일 처음 도착한 나라에서 난민 신청을 하게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온두라스나 엘살바도르 엘살바도르 출신은 과테말라로 예. 또 과테말라 출신은 멕시코로 미국에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네.
멕시코는 그동안 이 방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보여왔는데요. 최근 이를 수용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런 멕시코 움직임에 대해서 펜스 부통령은 추가 조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뭐 마찬가지 아닐까요?
네, 역시 충분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6일 기자들에게 멕시코 측에 예정대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는데요.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0일 멕시코산 전 제품에 5%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매달 5%씩 차츰 올려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10월이 되면 관세가 25%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멕시코 쪽 분위기는 어떨까요?
네,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면서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과 멕시코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에브라르드 멕시코 외무장관 역시 미국과 멕시코 경제와 소비자들이 관세로 인해 피해보는 일을 막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멕시코는 미국 정부가 관세를 예정대로 부과할 경우 맞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이민 문제의 망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관세 카드까지 꺼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남부 국경 상황이 안 좋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10만 명 이상의 중미 출신 이민자들이 불법으로 미국 국경을 넘어들었다고 합니다.
예.
미국 정부가 5일 밝힌 데 따르면은요, 5월에만 14만 4천 명이 국경에서 검거됐는데요.
예.
이게 지난 4월보다 32% 늘어난 것으로 월별 수치로는 13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서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죠.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은 관세 부과를 막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동차와 농산물 등 멕시코산 제품에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내 소매 가격이 오르고
네.
미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공화당 의원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위해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이유는 다릅니다만 미국이 중국에도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과 무역 분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소 3천억 달러치 중국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이달 말에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천억 달러어치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고율 관세를 적용받는 중국산 제품은 총 5,500달러 규모에 이르게 됩니다.
네, 세계는 지금 이번에는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달 중동에서 유조선 무려 4척이 공격받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어느 한 국가의 소행이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노르웨이가 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열린 비공식 회의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네.
이들 세 나라는 안보리에 낸 예비 보고서에서 이 사건의 배후에 한 국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우 정교하고 조직적이었다는 점을 미뤄 볼 때 어느 국가가 주도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네. 어느 국가의 소행인지는 나와 있습니까?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특정 국가를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미국은 일찍부터 이 사건의 배후에 이란이 있다고 말해왔는데요. 지난달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한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확실히 이란이 배후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유엔 주재 사우디아라비아 대사 역시 6일 기자들에게요. 이 사건의 책임이 이란에 있다는 증거가 많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이 사건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네. 유조선 공격 사건, 자, 어떤 사건이었는지 좀 더 자세하게 봐야 되겠죠?
네, 지난 5월 12일에 일어난 일인데요. 호르무즈 해협 인근 아랍에미리트 영해에서 유조선 네 척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네. 사우디 배 두 척, 노르웨이와 아랍에미리트 국적 배 각각 한 척이 공격을 받았는데요. 네. 아랍에미리트는 이 사건을 고의에 의한 사보타주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예.
당시 피해가 어땠었죠?
네, 다행히 원유가 바다로 흘러나오거나 사람이 다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각 선박에 큰 구멍이 나는 등의 피해를 입었는데요. 아랍에미리트 등은 예비보고서는 이번 공격에 자석으로 선체에 부착하는 폭탄이 이용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쾌속선을 이용해서 잠수부들이 선체에 접근해서 폭탄을 부착했다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유조선이 공격을 받았으니 페르시아만 쪽에서는 긴장이 높아지겠죠.
네, 미국 현지에 항공모함을 급파하기도 했었는데요. 중동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 사령관 프랭크 맥켄지 해병대 대장은요. 이 같은 미군의 조처로 이란이 물러섰다고 말했습니다. 네. 맥켄지 대장이 6일 기자회견들과 회견해서요. 뭐 아직 결론을 내리긴 이르다는 단서를 달았는데요. 하지만 이란이 지난달 미국인들과 미국 관련 기관을 상대로 공격을 계획했는데 미국이 현지 군사력을 증강하자 이란이 계획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네. 당시 대응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네요.
네, 지나친 대응이 아니었냐, 괜히 긴장을 고조시킨 조처가 아니었냐라면서 미국 안에서도 비판이 나왔는데요. 네. 연방의회 의원들이 행정부에 설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맥켄지 대장은 당시 이란과 이란의 대리 세력에 의한 즉각적인 위협이 실제로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지난달 5일 항공모함과 전략전투기 넉 대를 페르시아만에 배치해 줄 것을 자신이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아직 완전히 위협이 사라졌다고 보긴 힘들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지금 미국과 이란 사이에 대치 국면이 계속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하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구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간 갈등 해결을 위해서 이란에 대화하자고 제의했지만 이란 측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하원의 몇몇 상임위원회가 발부한 소환장 집행을 두고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와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하원에서 눈길을 끄는 움직임이 있었네요.
네, 하원 규칙위원회가요 이날 결의안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6일이네요.
네. 네, 이 결의안은 하원 상임위원장들이 소환장 집행을 강제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네. 결의안은 또 러시아 스캔들 수사 결과가 담긴 특검 보고서에 있는 대배심 정보를 위원장들이 법원에 요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네, 민주당이 갑자기 이런 결의안을 선보인 이유가 있겠죠?
네, 민주당이 장악한 몇몇 하원 상임위원회가 트럼프 행정부 전현직 고위 관리들을 상대로 소환장을 발부했는데 네. 이 사람들이 소환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들 상임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과 몇몇 연방정부 정책과 관련한 문제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소환장을 받은 관리들이 누구죠?
네, 여러 명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입니다. 네. 바 장관은 하원 법사위원회 그리고 정부 개혁 감독이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또 윌버러스 상무부 장관이 정부 감독이 또 도널드 맥겐 전 백악관 법률 고문 그리고 힉스 호프 전 백악관 공보국장이 법사위에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네.
바 법무장관은 두 번이나 소환장을 받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원 법사위 소환장은 특검 보고서 원본과 보고서 관련 증거들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또 정부 감독위 소환장은 2020 인구조사 관련 문건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현재 2020 인구조사에 시민권자 여부를 묻도록 하는 걸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사안과 관련된 문건입니다.
예, 로스 상무장관 또 맥켄 전 백악관 고문 호프 전 국장 왜 소환장을 받은 겁니까?
네, 로스 장관도 역시 2020년 인구조사 문제로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또 맥켄 전 고문과 호프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 사법방해 혐의 관련 조사 때 그 일 때문에 소환장이 나왔습니다. 네,
원래 의회에서 소환장을 받고 나가지 않으면 어떤 처벌하는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의회 모독죄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연방의회가 의회 모독죄를 결의해서 재판을 받으면요. 최대 $1,000 벌금이나 최장 징역 1년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규정이 있는데도 또 하원이 민주당 하원이 별도 결의안을 내서 법원 개입을 요청하는 이유가 있겠네요.
네, 의회 모독죄 결의안이 통과되면 고발장이 워싱턴 DC 연방 검찰로 넘어가는데요. 예. 이후에 이 검찰이 이걸 기소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는 의회 모독죄로 고발을 해도 연방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따로 결의안을 만든 겁니다.
예. 이건 어떻습니까? 소환 요구를 거부한 바장관이 연방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수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방검찰이 최고 상관인 바 장관을 기소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예. 민주당이 전략을 바꿔서 직접 법원에 이들에 대한 소환장 집행을 강제해달라고 요구하겠다는 겁니다.
예. 새 결의안이 하원에서 어떻게 될까요? 통과될까요?
네, 민주당이 하원에선 다수당이기 때문에 문제 없이 통과될 겁니다. 예. 그래서 법원이 앞으로 민주당 요청에 어떻게 반응할지 더 관심을 끕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화당 소속 더그 콜린스 하원 법사위원회 간사는요, 하원 규칙위원회가 공개한 결의안이 하원 지도부에 너무 많은 권한을 줬다고 우려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오전에 맑겠고 평안북도는 구름 많겠지만 오후에는 모든 지역에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는 16도, 낮 최고 28도, 신의주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은 23도입니다. 중강 아침 최저 14도, 낮에는 26도, 강계 아침 최저 15도, 낮 기온은 27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막다가 흐려지겠고 용현 사리원 지역은 오후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16도, 낮 최고 25도. 개성 아침 최저 15도, 낮에는 26도. 사리원 아침에는 16도, 낮 기온은 28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함경남북도 지역 함흥과 신포, 풍산, 원산, 장전, 평강, 운기 지역은 오전에 맑겠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지역은 하루 종일 구름 많거나 흐리겠고 함흥과 장진, 해산, 풍산, 삼전 지역은 오후에 비 내립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15도, 낮 최고 22도. 원산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은 23도. 성진, 김책 지역은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은 17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은 막다가 구름 많아지겠고 서해는 구름 많고 오후에는 흐리고 비 내립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에서 3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6월 7일 금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의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산 수입품의 추가 관세 부과 여부를 이달 말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중국의 신규 관세를 부과하는 시기를 G20 이후 2주 안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 최소한 3천억 달러어치가 관세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올바른 시점에 시행하겠다고 아일랜드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계획이라며 G20 이후 어느 시점에 관세 부과 계획을 짜게 될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자고 덧붙였습니다. G20 정상회의는 오는 28일부터 이틀 동안 일본 오사카에서 진행됩니다. 이 기간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개별 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무역 통상 현안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세관 당국은 이달 1일부터 입항하는 2천억 달러 규모 중국산 물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해당 품목 세율을 10%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대응해 중국도 600억 달러 미국산 제품에 최고 25% 보복 관세를 단행했습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오늘 집권 보수당 대표직을 사임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오늘 당 사무국에 서한을 보내 이 같은 내용을 공식 통보하고 당무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브렉시트 합의 비준 실패의 책임으로 지난달 24일 사임 의사를 밝힌 데 따른 절차입니다. 의원 내각제인 영국에서는 다수당 지도자가 총리를 맡기 때문에 여당 대표 사임은 곧 총리 사퇴를 의미합니다. 다만 메이 총리는 후임 보수당 대표를 선출하는 다음 달 말까지 총리직을 계속 수행할 예정입니다. 차기에는 마이클 고브 환경장관과 제러미 헌트 외무장관 등 총 11명이 출마 의사를 밝힌 가운데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이 가장 앞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수당 하원의원 313명 가운데 존슨 전 외무장관 지지그룹이 40명이고 고부 환경장관과 헌트 외무장관은 각각 30명씩 확보했다고 영국신문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보수당 대표는 하원의원들이 결선투표 2명을 정하면 일반 국민을 포함한 당원 16만 명이 투표로 뽑게 됩니다. 멕시코 정부가 남부 과테말라 접경지역에 방위군 병력 6천 명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경 문제 고위급 협상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 중인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외무장관은 어제 미국 정부에 이런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히고 향후 일정을 낙관적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멕시코 당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으로 향하는 불법 이주자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에브라르드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멕시코 당국은 또한 온두라스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 중미국가 출신 이주자 행렬을 차단하기 위해 수용시설과 검문소 등을 확충하는 방안을 미국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등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에브라르드 외무장관이 이끄는 멕시코 대표단과 중남미 출신 불법 이주자 문제를 협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멕시코 정부가 이 문제에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오는 10일부터 멕시코산 전 제품에 5% 수입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당국은 이 세율을 매월 인상해서 10월에는 25%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러시아 함정이 태평양에서 미 해군 함정과 충돌 위기를 빚었다고 미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미 7함대 대변인 클레이도스 중령은 러시아 구축함이 안전하지 못한 기동으로 미 해군 미사일 순양함 센설러스빌함에 50피트 앞까지 접근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도스 중령은 당시 러시아 측의 행위 때문에 미군 병력과 장비가 위험에 처했다고 지적하고 최대한의 회피 기동을 통해 충돌을 모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태평양 중부 해상 필리핀 해 근처에서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일 미군 기지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일본 정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도쿄 고등재판소는 어제 요코다 미 공군기지 공해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7억 6,800만 엔, 미화 약 707만 5천 달러를 피해 주민들에게 배상하라고 일본 정부에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미군 항공기 외에 일본 자위대기가 함께 활동하며 지속적으로 나오는 저주파음이 신체에 영향을 주고 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일상생활 방해와 심리적 피해에 대한 책임도 일본 정부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일본 도쿄법원은 지난 2017년 1심 판결에서도 같은 취지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BOA 저녁방송 마감뉴스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BOA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